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분주했던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지치고 흔들릴 때마다 따스히 붙들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주님의 손길에 붙잡히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며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보았을 때 주님의 뜻보다 저희의 감정과 판단에 기대어 살아간 날이 더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주어진 이 삶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세상이 제시하는 기준과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주님보다 눈에 보이는 성공과 인정에 더 많은 관심을 쏟은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반복되는 죄와 회개의 사이에서 쉽게 무너지는 저희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시금 저희를 세워주시옵소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 마친 청년부 수련회를 돌아봅니다. 말씀과 찬양, 기도 속에서 주님을 더욱 깊이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가 단지 순간에 머무르지 않고 오늘의 삶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사정으로 수련회에 함께하지 못한 청년들도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찾아가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부어주시고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깊은 연합과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담대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대보다 주님의 진리를 더욱 귀히 여기며 주님께 쓰임받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서게 하시며 분열과 혼란을 넘어 정의와 진실, 사랑만이 살아있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따스한 손길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는 100주년 기념교회를 붙드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로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한주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만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진실한 마음과 경외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마이로드 성가대와 온더의 찬양팀이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를 부르심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를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교리, 즉 그리스도인이 믿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는 실천, 즉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합니다. 바울은 스스로를 주 안에서 갇힌 나, 즉 나 주님의 죄수 또는 나 주님을 위한 죄수라고 자리매김하고서 에베소 교회에게 내가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권하다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인데 그 문자적인 의미는 옆에서 부르다, 곁에서 속삭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이 떠나신 후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하면서 그분은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말 보혜사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은혜를 지키시는 스승님입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권하다와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러 영어 성경에서 이 단어를 대문자를 써서 헬퍼, 돕는 분, 카운셀러, 상담자, 컴포터, 위로자, 애드버킷, 변호인 등으로 번역합니다. 하지만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곁에서 속삭여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칠 때 우리에게 그래 그렇게 사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계속 그렇게 살아줄래? 라고 우리 곁에서 속삭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 살려고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아니야, 그렇게 사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아니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줄래? 라고 우리 곁에서 속삭여 주십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말하고 곁에서 속삭이듯이 말한 내용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편적 부르심이고, 둘째는 구원애의 부르심이며, 셋째는 섬김과 사역애의 부르심입니다. 보편적 부르심은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사랑하셨지 특정한 사람,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춘 사람만 사랑하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정한 사람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그 부르심을 수용하는 사람도 있고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이 이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린 소식이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또 그 도를 믿는 우리를 어리석게 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반문합니다. 그래서 뭐? 어쨌단 말이냐? 구원의 부르심은 항상 개인적인 사건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여러 사람들에게 동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상은 그 각 개인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 이러합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 꽃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로마 제국의 속주, 우리나라로 하면 도에 해당하는데 그 속주의 중의 하나인 마케도니아의 도시 빌립보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회당은 없었고 혹시 소수의 유대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곳인 기도처는 있는가 하고 나가보았습니다. 바울 일행은 강가에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 중에서 오직 두아디라 도시 출신의 루디아만 바울의 말을 듣고 따랐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또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은 남녀를 가리지 않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갈 때 혼자서 간 것이 아니라 일행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그 음성을 또렷하게 들은 사람은 바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섬김과 사역에의 부르심은 특별한 목적을 위한 부르심이라 할 수 있고 소명 또는 사명에의 부르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은 준비된 사람만 응답할 수 있고 일정한 과정을 거쳐야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하나님 제발 저로 하여금 의료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심지어 일주일간 금식하고 한 달 동안 밤을 새워가며 기도해도 제가 원하는 대로의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네가 정말 의료 선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의대, 간호대 또는 약대에 입학해서 공부부터 해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분야에서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 분야에서 신실한 삶을 살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의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셔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값없이 주심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값없다가 가치가 없다의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는, 즉 가치가 없는 우리에게 값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 주님을 값없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갚을 수 없는 것을 주셨다는 의미이고 또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실 정도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사람들인데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2절과 3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함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상세히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권면합니다. 과거 교회 광고 유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흘간 금식 수련회가 있습니다. 참가비가 5만 원인데 여기에는 숙박비와 식비가 포함됩니다. 오늘 땡땡땡 담임 목사님의 고별 설교 후 호산나 성가대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찬양 제목은 기뻐 뛰며 노래하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있을 예정이던 화평과 단합을 위한 기도회는 회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화합과 단합을 위한 기도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이미 화평하지도 못하고 단합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또 CCM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 위에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걷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찬양의 가사는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함께 걷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절은 너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성령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세속적 가치관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 편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됨을 깨는 것입니다. 하나됨은 마음만 먹으면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2절과 3절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이라면 4절에서 6절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몸이 하나이기 때문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기 때문이며 부르심의 목표인 소망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몸을 갖고 있지만 몸에는 다양한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모양도 다르고 각각의 역할도 다릅니다. 이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때 몸이 하나인 것에 진가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팔과 다리가 각각 두 개씩 있고 거기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열 개씩 있습니다. 팔과 손가락은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고 다리와 발가락도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발가락에게 너는 왜 그렇게 짧게 생겼냐라고 말할 수도 없고 발가락도 손가락에게 너는 왜 그렇게 길게 생겼냐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얼굴에는 눈, 코, 입, 귀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이것들 역시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절에서 20절이 이러합니다.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에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또 그 아래에 26절과 27절은 이러합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대형마트 식품 코너에 가면 고기를 부위별로 팝니다. 닭을 한 마리씩 팔기도 하지만 닭 날개만 모아서 팔기도 하고 닭다리, 닭발, 닭가슴살 등을 각각 따로 모아서 팔기도 합니다. 만약 살아있는 닭이 머리도 날개, 몸통도 날개, 다리도 날개 등 전부 날개로만 되어 있다면 그것은 닭이 아니라 괴물일 것입니다. 성가대도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모두 제 소리를 제대로 내어야 더 나은 찬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약 성가대 파트가 모두 소프라노로만 노래한다면 애국가 재창처럼 재창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합창은 할 수 없습니다. 또 피아노에는 52개의 흰색 금반과 36개의 검은색 금반이 각각 제 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만약 88개의 피아노의 모든 금반이 같은 음을 갖고 있다면 피아노는 아무런 노래를 연주할 수 없는 거대한 침덩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몸에는 여러 기관이 있지만 그 기관은 모두 통일성이 있고 같은 목표와 같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야구선수가 경기에서 홈런을 치면 그 팔만 축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축하를 받습니다. 또한 축구선수가 골을 넣으면 그 다리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영광을 얻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자기 손으로 남의 물건을 몰래 감추면 손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죄를 지었다고 합니다. 또한 발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가게 되면 발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온몸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또한 만약 제가 이 강대상을 다른 장소로 옮기려고 한다면 제 온몸이 동원되어야 합니다. 먼저는 제 두뇌를 써서 어디로 옮길지 이것을 옮기는데 혼자서 가능한지 등을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눈으로 어디에 어떻게 자리를 잡아야 할지를 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때 제 다리가 난 싫어, 난 다리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라고 한다면 이 강대상을 옮길 수 없습니다. 또한 다리가 움직이기로 동의하더라도 허리가 고장나 있으면 역시 강대상을 옮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 제 외부기관이 제대로 움직이려면 제가 음식을 잘 먹어야 하고 제 장기가 신진대사작용을 잘해서 몸에 힘을 비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작은 일도 같은 목표를 가질 때 가능합니다. 몸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서 살핀 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 즉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몸을 이루고 있다면 우리 전부가 팔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부가 다 다리도 아닐 것입니다. 때로 자신의 존재가 작고 미미하여 없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장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손톱 유무가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손톱이 다 없다면 손이 아프고 온몸이 아파서 할 수 있는 일이 극히 제한적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난 학기 구역 성경 공부에서 나눈 갈라디아서 5장에는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이 이러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체의 일의 특징은 찢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찢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바른 관계도 찢고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찢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지 않게 하고 세속적 가치관과 육체의 욕심을 향하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인지 육체의 일은 복수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어주고 다른 사람과 나와의 관계도 바르게 이어주며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역시 바르게 이어주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격려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경에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아홉 가지의 맛을 지닌 하나의 열매, 아홉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라고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목적 삼으면 우리는 하나됨의 은총을 누릴 수 있습니다. 4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시듯이 우리가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1장에서도 부르심의 소망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이 이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우리에게 나누어짐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와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중에서 그 누구도 우리에게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았던 존재였습니다. 자신이 부르심을 받기 전의 삶에 집착하고 그것으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려 한다면 그것은 부르심의 한 소망을 깨는 것과 같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둡니다. 한 소망을 목적에 두고 살았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이 이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이 편지를 보냈을 때는 그의 순교를 불과 4, 5년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믿음은 굉장히 성숙한 단계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과거를 자랑하거나 또 자신이 다 이루었다고도 말하지 않고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에게 잡게 하신 그것, 즉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의 시선을 즉 그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자리에 두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한 소망을 가져야 할 것을 말씀하시며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과 21절이 이러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먹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 식탁에서 더불어 먹는 사람들은 서로 나뉘지 않습니다. 아니, 나뉠 수 없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주님과 더불어 먹고 이기는 자가 되면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고대의 중동이나 소아시아의 왕들이 앉았던 의자 중에는 소파와 같이 긴 형태를 띠고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장군이 전쟁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거나 신하가 나라에 큰 공헌을 했을 때 왕은 그 장군이나 신하를 불러서 긴 의자에 앉은 자기 옆에 앉게 해 주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있는 동안에 왕의 친구로 왕과 동급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왕이 신하에게 베푸는 최고의 선물이었고 신하가 누리는 최고의 특권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렇게 앉을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한 소망입니다.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은 지난주와 같은 495장 누가 주를 따라입니다. 그 1절 가사가 이러합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지난주 예배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데 1부부터 4부까지 계속 울컥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찬송가는 한영 찬송가인데 영어 가사가 제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1절을 영어 가사 그대로 번역하면 이러합니다. 누가 주님 편에 있습니까? 누가 왕을 섬길 것입니까? 누가 그분의 조력자가 될 것이며 다른 생명을 데려올 것입니까? 누가 세상 편을 떠날 것입니까? 누가 적과 맞설 것입니까? 누가 주님 편에 있습니까? 그분을 위해 누가 갈 것입니까? 주님의 자비하신 부르심을 받아 당신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가 주님 편에 있습니다. 구세주여, 우리는 당신의 것입니다. 세상 편이 아니라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합니다. 주님 편에 있는 사람은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이 있고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킵니다. 주님 편에 있고 자신이 주님의 것인 줄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주님의 몸의 한 부분임을 알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주님의 것임을 잊지 마십시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통로가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의 은총을 입은 우리가 언제나 또 어디에서나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용납함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지켜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 가정, 우리 삶의 자리가 평안에 매는 줄로 매여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종종 내 편과 내 편을 가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편을 가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신이 더 나은 그리스도인인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편인 것을 보여주려는 오만함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세상 편이 아닌 주님의 편에 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하는 존재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나니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편이 되고 주님의 것이 됨을 잊지 아니하므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의 섭리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